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창세기 19장 본문을 보시면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나그네로 여기고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아다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알다, 아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성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데 롯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내어놓을 테니 이 나그네들에게는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황을 살펴볼 때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목적은 그 나그네들을 동성 집단 융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그 소돔 사람들에게 붙은 표현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크고 무거운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할 때에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에 거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설명이 덧붙여지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죽모와 나오고 그리고 소돔의 죄악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쫓아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대안거리를 내놓으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을 파기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한다. 너는 불가능하게 여기지만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분명한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점차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셨던 믿음의 조상 그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돔의 죄악이 대단히 크고 무겁고 중한데 그래서 이들이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했다라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한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의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목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아브라함이 강력한 중보의 내용을 더하면서 의인의 수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하나님이 그만해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나는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아브라함의 중보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몇 명까지 내려가죠? 50명에서 시작했는데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 최소의 단위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 그가 그 시대를,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사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를 낳으시고 보존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시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작정하심 섭리가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회심하여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죽어서 천국 가야 되죠. 그것뿐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 남아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 같이 그와 동일한 우리 생애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복이요, 또 장차 천국에서 맛볼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부담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쩔 때는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생애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가운데 보란듯이 세상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당한 보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모세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가르쳤는가?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르쳤다라고 하면 너가 참아라, 너가 용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갚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패하고 본성이 악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을 그 당한 만큼만 보복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을 돌려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는 사랑의 법으로 수정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손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를 가면 세상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바보같이, 왜 어리석게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네가 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분명한 적대적 관계에 서는 것이 당연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가? 있는 그대로 응징하지 않고 드러난 것으로 보복하지 않는 훨씬 부유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를 그 앞에 드러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의 죄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법대로 잘라내거나 버리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삼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로만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에 드러나야 합니다. 왜 드러나게 하려 하시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 앞에 증언하고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봐라, 나와 동행하는 이 인생을 봐라. 이 인생이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버리고 사는지, 그래서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상대에게도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나를 욕되게 했으면 나도 그 욕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UFC 아세요? 이제 격투시합 하는 건데 거기에 산토스하고 벨라스케즈라고 하는 선수가 시합을 한번 했었습니다. 벨라스케즈가 이제 도전자가 돼서 시합을 했는데 그날 산토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뭐 멍들고 피나고 만신창이가 됐죠. 졌어요. 챔피언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챔피언이었던 산토스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경기는 벨라스케즈가 지배했습니다. 그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는 승자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같으면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떻게 이렇게 지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만 안 좋았으면 완전히 내가 오늘 부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이렇게 하죠. 윈블던 테니스 시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가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예요. 3회전에서 졌습니다. 미국 쿼레라고 하는 선수한테 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터뷰를 했죠. 이 노박 조코비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이 선수는 승자가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보다 훨씬 앞선 경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 넌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애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바라보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쉽다고요?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 안에 없는 건데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은 너가 선을 쌓아서 의의를 쌓아서 어느 적정한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서 드러나야 할 삶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거저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자리까지 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갑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갑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대한 항복을 갖게 하셔야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엔 이 질문이 나옵니다. 나 하나 그렇게 한다고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3장 21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 속에 극히 소량의 누룩이 들어갔는데 가루 서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인 이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나? 20절 앞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지 쟤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라는 취급을 받으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불이익받고 손해보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너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참어,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가 왜 그렇게 해 라는 것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맞으시다는 것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일들이 다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인해 오셨듯이 불가능과 한계와 제한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 가운데에서 내 삶에서 내가 부딪히는 그 안에서 내가 비록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고 일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결정과 결단,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해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조롱 속에 우리가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우리를 하나의 증거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봐라,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부유한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가 세상의 물질을 쫓지 않았지만,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았지만, 세상의 욕망을 쫓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 쉽지 않죠. 말씀으로 그냥 읽어나가기는 쉬운데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품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에게 하라고 주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제일 욕심부러기 마음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을 취하려는 것이 제일 욕심부러기죠.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욕심부러기고, 일을 하지 않고 많이 벌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욕심부러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운 길을 가면,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쉽지 않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거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담아주시는 자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중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예수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옳고 복되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데 증거로 삼는 인생으로 살면 이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공포의 자리를 지나가지만 여기에서 뭘 한다고 했어요?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노래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맞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결코 쓰러질 수 없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이 항복하시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항복하시고 그 항복 속에서 확인받는 바를 감사함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생애가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자리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일하고 쫓아가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는 그 일로 확인시키는 인생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하심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복되고 부유한지를 증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